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에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우리 시편 110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앞으로 되어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예언이고 또 이제 성취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의 권능의 날에, 그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는다고 했고, 그 다음에 즐거이 헌신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이 가까워 올수록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어둠이 더욱더욱 강해지는 마지막 때에 주의 백성은 그에 반해서 정말로 올바른 거룩한 옷을 입는 일이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동안에는 종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누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긴 침묵 같은 그런 때였다고 하면, 마지막 날이 오면 올수록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말로 올바로 믿는 자에게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삶이 되고, 그게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됩니다. 동시에 또 하나의 특징이 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번에 알래스카하고 이제 이 캐나다 사역을 쭉 진행하면서 북미가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북미에 아주 정말 중요한 분들을 준비시키셨구나. 이제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세 분 중에 특별히 두 분이 너무 귀한 분이셨어요. 이제 에리카라고 하는 분하고 이제 타티아나, 이 두 분이 선교사님이신데, 두 분 다 에콰도르 출신이고요. 에리카는 생각보다 나이가 많더라고요. 40대 초반이고, 타티아나는 나이가 30인데, 에리카는 보니까 이제 에콰도르에도 있었고, 이탈리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뉴욕에도 있다가 이렇게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에 있을 때 본인 말로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뉴욕으로 건너갔다가 거기서 타티아나를 만나서 아예 선교사로 파송돼가지고 이 알래스카까지 왔어요. 두 분의 삶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그 교단이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인 것 같아요.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원래 다른 나라였지만 지금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도, 그 뉴욕 같은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이런 뭐 들어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높은, 그러면서 문화적으로도 높은, 그러면서 굉장히 타락한 그 도시에서 에콰도르에서 입음직한 그런 옷을 입고 있어요. 롱 치마를 계속 이렇게 고수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까지 강조하는 그런 교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단인데, 교회라고 해야 될지 교단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튼 교회 이름이 세계선교운동이에요. 세계선교운동. 그게 교회 이름이면서 교단인 것 같아요. 단체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미국에 거의 모든 주에 들어갔는데 알래스카만 들어가지 않아서 이 두 분이 온 거예요. 이제 두 분 다 결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갔다 오셨는지 궁금해서 안 여쭤봤는데, 여튼 가정도 꾸리지 않고 그 여자분 두 분이 알래스카 복음하겠다고 와서 한 사람은 식당 알바를 하고 한 사람은 밤에 청소를 하면서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알래스카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중에 연결된 한 가정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뭔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이제 알래스카 온 지 한 1년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렵에 이제 우리 그 이 디안나를 만나가지고 이제 교제하다가 이번 집회 기간으로 메시지 정말 깊이 있게 이제 받아들였던 이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우리의 복음을 받기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무 특별히 타티아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은 지 3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3년 중에 지금 선교사로 산 지가 1년 되는 거죠. 즉 2년 만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2년 만에 선교사로 헌신돼서 그것도 뉴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이제 뭐 복장 자체도 아주 경건한 보수주의적인 어떤 그것을 따르면서 자기 인생을 드리겠다고 와서 그 타티아나가 밤에 청소하시는 여자가 젊은 여성이 청소하면서 건물 청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삶을 꾸리고 아파트 한쪽에 거실을 아예 교회로 꾸며놨어요. 이렇게 이런 배경 가운데 이제 이 복음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확인을 해보고 이게 정말 맞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서 저희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자기 단체에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 전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참 귀한 분이다. 이래놓고 이제 캐나다를 갔습니다. 캐나다는 또 좀 연결된 분들이 또 다른 차원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세요. 제가 오늘도 글을 올렸는데 롭하고 데비 부부를 보면서 아, 이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성격이나 돌보는 어떤 뭐 성향이나 이런 걸 떠나서 마지막 날에 제가 들었어요. 14년간 20여 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입양의 어떤 뭐 단계를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어떤 아이들을 돕냐면 갑자기 부모님들이 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예컨대 지금 아이 두 명도 아버지가 감옥 갔고 엄마가 지금 몸을 파는 그런 곳에 있어요. 아이를 못 돌보잖아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지금 6살, 4살 이런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년 동안 주로 돌봤던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래요. 어떤 경우에는 한 가정에 5명을 이렇게 돌봤던 적도 있대요. 그 5명이 이렇게 나이 터울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의 청소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런 청소년들까지 하면서 14년간 거의 예외 없이 그런 20명을 돌본 거예요. 본인들도 3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3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14년 전만 하더라도 이 3명의 자녀가 10대 때였어요. 10대 중후반 이때 때, 뭐 심지어는 그때 에피소드 들어보니까 첫째가 가출하고 요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첫째가 여자애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자기 자식 3명도 거느리기 힘든데 20명의 아이들을 지금까지 그렇게 돌봤던 인물입니다. 아, 참 너무 귀하구나. 마이크는 또 가보니까 이번에 이제 집회 때 사실 롭 가정을 통해서 오신 분들도 많지만 사실 상당수가 마이크를 통해서 왔어요. 보통 이렇게 집회를 하면 목회자 집회 때는 남자 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남자들이 다수지만 일반 집회를 했을 때는 여자분들이 많아요. 세계 어딜 가나 여자 성도들이 열심히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중심 있고 깨끗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반 집회를 하면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남자 성도들이 많이 모여요. 남자 성도들이 왔는데 뭔가 약간 이상한 거 있잖아요. 남자들인데 분명히 남자들인데 어떤 죄송합니다. 기독교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남자들이 아니고 뭐 조금 상남자 같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와, 이렇게 들어가서 딱 앉아있는데 문신 있고 그래서 메시지를 듣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가고 이런 사람들. 알고 보니까 마이크가 오랫동안 마약 사역을 한 거예요. 마약, 그 이제 우리가 했던 그 집회, 그것도 커뮤니티 센터 안에 공간을 빌렸는데 오랫동안 마이크가 그 공간에서 마약 중독자들과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해온 거예요. 그 중에 다수가 정말 치료를 받은 거죠. 그 치료받았고 오신 분들 중에 아직 치료 중인 분들도 좀 있었어요. 눈이 약간 좀 초점이 한두 분 정도는 아, 쟤 좀 그렇구나 이런 친구들도 왔었는데 이게 마이크의 영향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로압은 로압대로 이렇게 그 지역사회를 돕고 마이크는 마이크대로 그 지역사회, 그 지역사회가 이렇게 마을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촌인데 이렇게 모여있는 여기 한 3,000명 모여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지 않은 거지. 그 지역사회다 보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방관은 특별히 대접을 많이 받잖아요. 생명을 담보로 일하니까. 소방관이면서 늘 아이들 양육하는데 이게 다 아는 거지. 그리고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아이들만 해도 재혼을 해서 8명인가 10명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시간이나 짬을 내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사람들을 계속 도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하고 로비 둘 다 문신이 있어요. 그것도 덩치가 그 큰 분들이.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 계속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냐. 이게 그냥 삶이라. 우리처럼 한번 이게 아니라 아이들 데리고 가면 살아. 저는 야 이게 우리 애 네 명도 뭐 많긴 하지만 누군가 한 명 우리 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가 있는다고 할 때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14년 이상을 내 아이도 아닌데 문제 있는 가정의 아이들 이게 이제 그런 아이들을 내 새끼하고 같이 키워낼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고 사실 여러분 중독자들하고 별로 만남이 없었잖아요. 중독자들은 컨트롤이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까지 가면 사실 극단의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에 돕고 결국 완전히 이렇게 낫게 하는 역할까지 한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걸 일단 삶으로 계속 살아낸 분들이야.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이게 꿈부리를 와보고 나서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음을 받고 전 세계를 살린다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보여져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이제 얘기한 건 우리 집 팔아야 된다. 회사 팔아야 된다. 우리 땅 이렇게 뭐 차 팔아야 된다. 다 팔아서 우리가 이 당생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감사한 건 그 와이프 되는 티나도 전혀 그런데 너무 선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언제든지 팔 때 오면 팔겠지만 지금 무조건 파는 건 아니구나 이제 이런 답을 얻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런 마인드로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마 그분들 통해서 또 중요한 당세복의 어떤 경제가 또 일어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마인드예요. 남편만 그러면 아내가 안 따라주면 힘들잖아요. 두 내외가 그래요. 두 내외가.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루이스가 합류했잖아요. 저는 루이스의 집을 직접 가봤던 사람이에요. 멕시코에. 산미겔 데엔드는 내가 제대로 발음했나 일다? 거기에는 이제 멕시코에서도 굉장히 좋은 도시지만 중남미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알려져 있는 곳이고요. 거기 갔는데 그냥 고급 연립 빌라 요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모여있는 집이 그랬고 집을 들어갔는데 집 안에 이렇게 건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디귿자 형태로 있으면서 집 안인데 한쪽에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한쪽 안에 정원이 있어. 그러니까 건물이 D자형이었고 그 공간이 정원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해 보기로. 그래서 집이 아주 좀 괜찮았어요. 살기가. 그러니까 이제 신혼이고 아이들 한 명, 두 명 낳았을 때 아이들하고 지내기가 전혀 문제가 없었고, 심지어는 한번 살고 싶을 만큼 아주 집이 좋았고요. 그 집에서 교회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음에 캐나다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멕시코에서도 사업체를 두 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두 개.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동산 부분, 또 하나는 이렇게 예수스나 그리고 발타사라고 또 하나의 사업을 시작을 해서 사업체도 두 개 있고 집도 괜찮은 집을 가지고 있고 차 또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사역을 계속 하다 보면서 요번에 이렇게 조금 간증을 잠시 들어보니까 정말로 많은 위협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거기는 천주교권이 강한 도시인데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본인과 본인 자녀, 이렇게 와이프에게까지 그런 위협을 가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졌고, 멕시코는 멕시코고 또 캐나다는 이제 막 일어나는데 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다 처분한 거예요. 말 그대로 싹 다 팔고 여기 와서는 롭의 지하에 살고 있어요. 롭 집의 지하에. 그러니까 그 좋은 집을 다 정리하고 캐나다까지 와서 지하에 살고 있으면서 캐나다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만나셨던 분들입니다. 이번 북미에 만나셨던 분들. 제가 이분들을 쭉 보면서 그래 마음에 참 준비된 분들이구나. 그 준비된 바탕 아이에게 복음을 들어가니까 정말 이 복음에 깨끗한 이 복음에 깨끗하게 안 그래도 어떤 헌신 이런 자세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좀 다른 차원의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헌신을 해왔다고 해왔잖아요. 근데 이게 비교가 아니라 도전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 저분들의 삶이 우리는 어쩌다가 한번 아니면 좀 힘 모아서 라고 얘기하면 이분들은 그냥 삶이었어요. 에콰도르 두 분의 선교사님도 자기 삶을 다 팽개치고 아예 선교 나갈 정도로 그것도 신앙생활이 연륜이 짧지 않은데도 그렇게 하는 삶 중에 이 복음을 맞는 것이고, 또 이제 캐나다의 두 분과 멕시코의 루이스까지의 그 삶을 봐도 이게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주목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메시지를 묵상하는 중에 이제 헌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쩌면 초대교회나 성도들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사실은 저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정상이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흘러오면서 너무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고 나같이 신앙생활하는 어떤 모습이 성경에 있냐는 거죠. 우리같이 신앙생활하는 모습.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러분이 잘 아니까 과연 이런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냐. 다른 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나를 비교해 볼 때 부합하냐. 부합하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것과 지금 우리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다른데 너무 다름에도 불구하고 안주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수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신뢰하지 않고 다수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안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것만이 기준인데 이게 세월이 1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고 2000년을 지나는 동안 통과하는 동안에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지금은 다수가 워낙 다른 모습을 하고 사니까 문화라는 핑계, 시간 차이라고 하는 핑계,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또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다수가 이렇게 사니까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세월에 그게 기준이 되었어요. 누가 그게 기준이라고 했습니까? 그건 기준일 수 없어요. 기준은 성경만이 기준입니다. 우리처럼 사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안주하거나 안위를 얻는 것은 그건 뭐 올바른 적합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모습이 성경에 전혀 없다고 할 때는 돌이켜봐요. 성경이 기준되지 않는 한 다른 어떤 것도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아니면 뭐 우리가 어느 새에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뭐 그동안 우리 주위에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 수많은 어떤 교사들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뇌에 새겨져서 이게 정상인 줄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딴 게 아니라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사는 사람들만 봐도 이 도전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살았던 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우리도 기준이 아니고 이분들도 기준이 아니에요. 분명 이분들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예. 성경이 기준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안을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예컨대 이 헌신에 관해서만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굉장히 가슴 아픈 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여러분 잘 알듯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에서 있을 때 저 밑에 땅에서 벌어졌던 일이죠. 이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을 대표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여호와라고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제사 지내고 축제하고 뭐 이럴 때에 이제 모세가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책망을 하시다가 이제 25절부터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32장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런 상황에 진 문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여호와 편에 설 거냐? 나와봐라. 라고 얘기할 때 레위 자손이 나갑니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죽이되 자기 형제와 자기 친구와 자기 이웃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래서 그날로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 29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다고 얘기합니다. 아들과 형제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3,000명이나. 그래놓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헌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몸과 마음을 있는 힘을 다해서 바치는 것, 이걸 헌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헌신의 예가 거의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사사기에 잠시 나오고, 그리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예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나오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시편에 읽었던 내용은 이제 마지막 날에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주님 앞에 힘과 모든 마음과 몸을 다해서 바치는데 그 바침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형태. 여호와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께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내 모든 몸과 마음을 바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내 모든 것을 바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명령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까지 죽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가 헌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헌신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보통의 인간 세상에서는 용납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이라면 섬기지 말아야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 자기 형제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왜 섬기냐 이렇게 이제 비난하고 조롱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께 자기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바친 겁니다. 그런 헌신을 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헌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께로 계속 돌아가야 돼요. 내가 어느 만큼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우스꽝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냥 성경이 얘기하는 바와 내 자신을 맞춰보면 되네요. 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사는 것이 과연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사는 중에 성경에 있는 그런 많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모습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부지런히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제발 다수가 사는 거에 대해서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에 비해 우리가 좀 낫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여러분 위안 삼지 마세요. 그건 절대 기준 못 됩니다. 예. 어떤 뭐 대학이나 아니면 그 뭐 회사에서 이렇게 사원을 뽑을 때 아니면 대학생을 뽑을 때 그 회사와 대학에 맞는 기준에 맞게끔 뽑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아유 내가 쟤보다 잘한다 라는 것 때문에 뽑힌다. 아닙니다. 그건 다른 어떤 기준을 대는 거예요. 회사나 대학이나 우리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채용하는데 그 많은 경쟁자들 중에 내가 쟤보다 조금 낫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안주하고 있다면 안 맞는 얘기가 아니지. 내가 쟤하고 나하분들 뭐하냔 말이야.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괜찮은 인물이다. 그게 그 기준과 이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조금 쟤보다는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절대적인 기준이 못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고 수많은 기독교인들보다는 나는 조금 더 헌신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물론 맞는 소리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혀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생각의 베이스에 자리 잡고 있어요. 나는 좀 괜찮겠지. 나는 좀 그래도 비교적인 마지막 때에 좀 괜찮은 헌신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살았는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걸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예, 헌신이라고 한 예만 들어도 헌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는 나름 우리 삶을 좀 드렸고 다른 것에 인생 드리지 않고 이것에 인생을 드리고 뭐 다른 거 추구하지 않고 막 이렇게 섬겨왔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사람들에 비해서는 칭찬드릴 수 있는 건덕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앞에 서지 못하도록 계속 깨닫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전부 기준 자체를 육신에 두게 만들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대형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한국교회가 이러니까 세계교회가 이러니까 내 우리 주위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그런 삶을 사니까 이게 은연중에 우리 기준이 되었고 또 저들보다 우리가 좀 낫고 우리 교회가 좀 특별하고 내가 했던 섬김이 좀 특별하고 우리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은연중에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 기준 다 틀린 겁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철저한 우리의 기반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이렇게 정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좀 풀어내고 이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을 듣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고 보는 걸 넘어서서 이 말씀이 기준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믿는다고 얘기할 때는 한 번 믿고 나머지는 안 믿는 삶이 아니라 매번 그분을 인정하는 삶이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분과 계속 소통하려면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된다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로 다 녹아져 있는 거라고 하면 새로운 말씀이 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시간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조금만 자세하게 보면 지금 우리 인생에 답이 다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가 이 안에 그냥 다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 말씀 따라서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런 힘을 주게 하셔서 저 이제 뭐 북미에 있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명한 복음은 몰랐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아는 우리보다 삶을 살아내는 것은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은희가 이제 루업 집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첫날부터 영어의 어떤 그 성경 이렇게 그 이 각 권을 이제 영어로 막 그 뭐 외우게 하더라고. 창세기부터 쭉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를 영어 단어로 들어가자마자 그냥 그 아이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고 하루 종일 그냥 찬양이에요. 집에 앉아있습니다. 계속 찬양이 흘러나와요.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아이들을, 자, 50대 중반이거든요. 로업하고 데뷔 부부가. 그래서 입양을 사실은 하기 힘든 나이에요. 근데 이 두 아이가 입양을 보냈는데, 로업하고 데뷔가 데리고 살다가 입양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나타나서 두 아이를 보냈는데, 두 아이가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안 하던 이상한 행동하고 해서 이쪽에서 포기를 해버려서 다시 데려온 거예요. 이 아이들. 이 아이들 그냥 집에서 돌봐야 이게 아니라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까다롭게 본대요. 국가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어느 정도냐면 이 두 아이의 사진을 내보내지 말라고 우리한테 부탁했어요. 로비. 왜 그러냐면 이 두 아이의 사진이 나가면 이두 아이를 데리고 뭐 어떤 뭐 어떤 그런 행사 같은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합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법으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지까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두고 한시라도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반드시 어른이 이 아이를 돌봐야 되고, 심지어는 루이스가 얼마 전까지 이렇게 그 이민 오기 전에 사역을 하러 갔을 때그 집에서 못 잤어요. 그집 앞에 있는 그 캠핑카에서 잤어요. 왜 캠핑카에서 잤냐면 이 아이들이 있을 때 외부 사람이 와서 자면 안 된대요. 이해되시죠? 그런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들을 챙겨야 되는 게 신경 써야 될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챙겨온 거예요. 제가 볼 때, 야, 참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이렇게 쭉 살아왔던 거죠. 분명히 선명한 복음 몰랐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친 것은 우리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이런 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야, 이게 그래서 막 페일은 하고 오늘 이제 그뭐 보고도 아니고 그다음 뭐또 그분들의 어떤 얘기를 하려고 제가 쓴게 아니에요. 지난 2주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될 메시지를 묵상하는 중에 가장 선명하게 두 가지가 왔어요. 하나는 헌신이란 게 뭔가를 고민하게 됐고 또 하나는 헌신이란 걸 계기로 해서 왜 이리 초대교회와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는 이토록 차이가 나는가. 우리와 저 북미에 있는 그 헌신된 분들의 차이를 조금 생각하다 보니까 헌신이란 각도 가지고 생각하다가 이게 어디까지 확대됐냐면 우리와 그들의 차이를 넘어서서 우리와 성경의 인물들과의 차이를 보게 됐어요. 왜 이런 괴리감이 생겼고 왜 이런 괴리감에도 불구하고 안주하는 못된 습관이 생겼는가? 계속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한 이런 시도들이 왜 지금 막혀 있는가? 이게 사단의 괴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단순히 몇몇까지 응답을 받거나 아니면 단순히 어떤 부분에 힘을 얻거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한 것 이전에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원으로. 그래서 모든 삶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모든 삶의 어떤 근원이나 배경이나 기본이 철저하게 성경이어야 됩니다. 모든 내 배경이 성경이 될 만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자체에서 우리가 답을 얻고 인도를 받고 도움을 주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성경에 있는 기본과 우리 삶이 어느 정도 왜곡되어 있는지 중에 한 예로 헌신이란 단어를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헌신과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의 차이, 이 얘기를 헌신이라는 한 단어로 성경과 우리의 차이를 지금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 모티브는 어떤 그 북미의 저들의 모습을 통해서 얻게 됐지만 이 헌신이라는 거 하나만 봐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헌신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 방위적에서 우리가 지금 뭐 살고 있는 모든 기준이 사실은 나잖아요, 나. 내 생각, 내가 배웠던 거.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과거의 상처든지 기타 등등. 성경 기반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이미 무의식 가운데 배웠던 것들 아니면 우리가 머물렀던 그 수많은 자리들,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들이 언연중에 기본돼서 내가 그들과 비슷하거나 그들보다 낫기 때문에라고 하는 위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 이렇게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사역들이 계속 벌어지는 걸 보면서 이제 언젠가 또 한번 하나님 또 말씀을 좀 정리해서 나눌 때가 되겠지만 최근에 가장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신학적으로나 우리가 배운 교리적으로 몇몇 가지 성경 구절 빼내가지고 교리적으로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그대로를 다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예.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떤 상급의 기준이 있고 또 책망의 기준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그렇지 않다고 하면 누구 말대로 제일 잘 사는 것이 오른편 강도 같은 인생일 거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을 날에 바로 그 순간에 내 예수님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천국 가는 놈 누구 말대로 제일 재수 좋은 놈이잖아. 내 마음껏 살다가 근데 과연 그걸 원하냔 말이야. 그건 아니에요.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뭐 하다고 왔냐 이게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가 가져야 될 가장 귀중한 것 중에 하나가 신실이에요. 신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사는 거. 그걸 신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순종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이거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가지 지식으로 치부하면 안 돼요. 내가 이래도 구원받았다. 뭐 구원받은 증거는 이렇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시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성경 앞에 서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그러면 성경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매번 묻고 질문하고 성경에서 확인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고 이런 게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근육이 돼야 됩니다. 성경하고 상관없는 오만땜한 것들 암만 한다 할지라도 결국 본인의 경험이지 주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에서 답을 얻고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나중에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문들을 열어주실 겁니다. 지금 제가 사실 간증을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글을 보셔서 눈치채셨겠지만 이번에 같이 가신 선교사님에 관해서는 제가 글로도 얘기하지 않았고 말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의 어떤 신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노출을 극히 꺼려 하시는 분이라 제가 글로도 표현 안 했고 말로도 표현 안 했지만 굉장히 귀한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어떤 문들을 또 준비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차제에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분을 통해서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한때 북한 선교가 붐이일 때가 있었습니다. 북한 선교가 그래서 이제 한 20, 30년 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거의 모든 신학교에서 북한 선교 관련해서 뭐 동아리가 생겨지게 되고 뭐 신학 어떤 모임이 생겨지게 되고 그 북한 선교 관련해서 아예 대학이 세워지기도 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을 통해서 그런 큰 바람이 일어났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 선교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헌신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10만 평 땅을 내놓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북한 선교 안 와가지고 10만 평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인지 개념이 없어요. 10만 평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내놓은 10만 평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그것도 몇십 년 전에 20, 30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정말 주께서 바람 불게 하실 때에 그 나타날 일들은 이게 근데 지금 우리는 그냥 딱 팩트잖아요. 전 세계를 살리고 있는 것이 이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조금 제대로 알려지고 믿음 있는 자들이 각성하고 일어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거. 북한 저 뭐 중요한 나라긴 하지만 저 나라 하나 살리겠다고 일평생 이렇게 모아둔 것을 이렇게 내놓고 하는 분위기라고 할 때 정말 세계를 우리나라 우리 살아있을 때 살린다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믿어지고 이것 때문에 헌신해야 될 이유들이 전달되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가능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는 또 그에 맞게끔 분명히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상한 것들이 충분히 섞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단체 이렇게 보면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들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해왔으니까.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누가 어떻다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 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올바른 본론의 싸움이 중요한 겁니다. 본론의 싸움은 결국 우리 자신.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이 성경과 부합하냐는 거예요. 그거면 족합니다. 그거 해야 된다. 누가 옳니, 누가 맞니,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뭐, 물론, 걱정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걱정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걱정해야 돼.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특별한 경험 중요하지만 성경이 더 중요해요. 특별한 은혜 중요하지만 성경이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쓰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고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그들 나름대로 그런 모든 어려운 환경을 넘어섰을까? 그들이 했던 믿음은 뭐, 그들이 드렸던 믿음은 뭐고 그들이 살았던 삶은 뭐고 그들이 나눴던 그 교회는 뭐며 그들이 나눴던 사랑은 뭐며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 다 자세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오늘 또 중요한 사역들을 하고 또 사역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번 아시아 집회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서 거의 해외 제자와 한국의 팀들 다 합치면 한 40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필리핀에서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글래디스한테. 아무나 모으지 마라. 필리핀 전역에서 딱 50명만 모아달라. 정말 중요한 제자라고 판단되는 제가 아예 인원을 결정을 해서 줬어요. 그 중에 약 20명은 민다나오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는 거예요. 그런 모임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제 아시아 집회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 같고 이제 주일 지나고 또 제가 K국 사회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지금 비어있는 7월, 8월 안에도 또 중요한 일들이 진행될 겁니다. 이렇게 노출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일본이나 K국에도 아주 상당한 문들이 열려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당세복을 향해서 굉장히 다른 막질을 하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올바로 올곧게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를 계산해 봐야 된대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뭘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계속 사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깊어져야 되는 것이 이게 답입니다. 네, 깊어진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 그대로를 믿고 있냐, 성경 그대로를 살고 있냐, 성경 그대로가 내 베이스가 맞는가, 그거예요. 그거. 있는 그대로를 보시면 돼요. 그냥 답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제발 우리 다 함께 너무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은연 중에 다수가 우리의 기준이 된 거 아닌가. 다수가 사는 삶. 일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기준이 되는 거 아닌가. 그 기준을 우리한테 갖다 대면 우리는 좀 비교적 상위권에 위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 기준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기준이에요. 온전한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갖다 대야 돼요. 네가 이렇게 복음을 알고 있냐? 네가 이렇게 믿고 있냐? 네가 이렇게 살고 있냐? 네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냐? 이렇게 영광 돌리고 있냐?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냐? 요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우리를 비춰보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다행히 감사하게 가장 중요한 그 코어 되는 핵심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아주 중요한 뼈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프리즘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성경을 다시 보고 다시 확인하고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복음 가득한 교회가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귀중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우리 각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기준이 깊은 뿌리를 내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거 깨달은 거 많고 하나님 역사를 보고 온 거 많은데 또 그렇게 깊이 보고 깨달으면서 전할 내용이 그 어떤 것보다 이거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야 된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예, 그것이 유일합니다. 그래야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된 자가 되지 않을까. 헌신된 자. 우리 나름으로 정의한 헌신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헌신된 자. 네 가족을 죽이고 네 형제를 죽이고 네 자녀를 죽이라고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그게 헌신된 자예요. 마지막 날에는 주의 권능의 날에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즐거이 헌신한다고 하는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무엇이든지 즐거이 헌신하는 이런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마지막 날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이렇게 살자는 거지. 정말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된 자로 즐거이 헌신하는 자 말씀이라고 하면 핑계대지 않고 무조건 오케이.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멘. 아멘.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 양심에 들려 말씀을 보는데 내 마음에 들려주시면 그대로 기도하고 예배에 생명 걸라 그러면 그렇게 생명 걸고 주를 위해서 네 인생 드리라고 정말 말씀하시면 그렇게 드리고 예, 제발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기준을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가 좀 그래요. 회복한 적이 없으니까 예, 온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떨어졌다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예 처음 밑바닥부터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정상으로 가야 됩니다. 정상. 이건 비정상입니다. 이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예, 성경만이 우리의 기본되고 성경이 기본되는 그 삶이 정상입니다. 그게 올바른 삶이에요. 예, 그게까지 계속 다른 박질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다른 박질이 분명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어렵지도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때는 불가능하지만 이 다른 박질이 주님하고 함께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이게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다른 박질이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살아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계속 최근에는 특별히 꿈불의 이후에는 너무나 많은 소식지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우리가 푸시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분들이 불이 되어서 여러 나라에서 이런,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냥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다고 하면 그만큼 큰 우리 나름의 어떤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귀하게 쓰임받기에는 사실은 만무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준비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올바른 준비는 특별한 한 행동이나 특별한 한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앞에 그 안에 모든 답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것으로 삼고 무기로 삼고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서 그 털 위에 튼튼하게 세워줘야 돼. 이래야지 전 세계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아, 욕이 아닌데, 아, 욕 아닙니다. 하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가 세계적으로 통할까요? 예? 그거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들로 들어오겠냐고. 뭐, 그 스무 가지 전략 이런 거 해가지고, 팀사에게 또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저분들이 들어오겠냐고요. 우리 요 단체 안에 들어와야지 세계복음화 된다고 할 때, 주장할 때, 들어오겠냐고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들어와야지 세계복음화 한다. 이 웃기는 얘기잖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요가 아니고 팩트예요, 이게. 이게 우리가 좀 떨어져서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몇 가지 안에 전략 안다고 세계를 섬길 수 있고, 요렇게 해야지 세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냐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돼요. 성경이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의 색깔을 가감하지 않고 성경이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야지 전 세계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전 세계 살려내는 것은 특별한 방식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오늘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다 기본이 되어줘서 이 기본 하에 전 세계를 살리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시차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 시간대 굉장히 졸려요. 예. 갔다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되고 너무 졸리고 이러다가 이제 지금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라 제가 지금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기분 나쁘신가?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이게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제가 최대한 조용조용하게 지금 말할 뿐인데 아, 이 그 모습과는 다르게 성령 충만합니다, 지금. 이제 마음에 한이 보고 들은 게 있잖아요. 정말 이게 올바로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그냥 이제 성경 보면서 적당하게 은혜 받고 이게 아니라 지난 두 주간을 돌아보고 날 보고 오게 하셨는데 중요한 제자들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이 뭔가를 기도하는 중에 그냥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게 되고 또 오히려 우리의 삶과 그들 넘어서 성경과 비교하게 되면서 어쩌다 이 시기까지 왔나? 우리와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큰 괴리감이 있나? 사실 괴리감이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은 괜찮다고 안주하는 생각이라니. 이렇게 괴리감이 있는데 성경과 우리가 틀린데 내가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이 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이게 이처럼 무서운 생각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동안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지식이나 뭐 몇 가지 성경 구절 이걸로 기반해서 성경 전체는 무시하고 몇 가지 성경 구절 나를 위로해주거나 그 다음 내 모든 어떤 삶에 있어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할 만큼 어떤 뭐 핑계가 될 만한 몇몇 구절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그거 가지고 안주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생각인가. 근데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안주하고 있으니까. 너무 위험하구나. 큰일 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이 100% 우리의 기준이 돼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이 100%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래서 현격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는 자는 계속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모습과 즐거이 헌신, 여호와께 헌신, 하나님께 헌신, 즉 그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고 또 이 결과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와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그냥 말로 종교인이면 이건 절대로 흉내낼 수가 없어요.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몇 구절 봐야 됩니까? 뭐 하루에 몇 장씩 봐야 됩니까? 유치한 질문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성경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될 때 정말 비로소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 안에 다 했습니다. 말씀의 핵심이 주어졌습니다. 뼈대가 주어졌다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살이 차고 근육이 차고 힘줄이 차고 생기가 들어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살이 되고 모든 것이 되어야 돼요. 살아 넘치는 교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하는 겁니다. 물론 눈 감고 기도하면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지만 더 확실한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정말로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와 성경의 괴리를 인정하고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긴박한 진실한 어떤 시도들이 있고 철저하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 배경되는 그런 삶을 같이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어떤 기회와 또 책임감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살아난 것을 볼수록 정말로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게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성경과 다른 우리의 모습을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에게 더욱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과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도 안주하려고 하는 이 더러운 습관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어두운 때에 거룩한 삶을 살고 이 어두운 때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100% 헌신하는 절거히 헌신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부름을 받고 또 불리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중한 은혜와 도전들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신도 교통 역사하심에 진실로 말씀을 우리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대로 살아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감당하며 주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목도하기를 원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복음 가득한 교회 위에 당대 세계복음화의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